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정착촌을 러시아로부터 탈환했다고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말랴르 차관은 이날 자포리자 지역 최전선 마을인 오리히우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로보틴의 정착촌이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착촌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로와 철도의 요충지 토크마크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는 곳입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로보티네와 베르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연설에서 로보틴의 정착촌 탈환에 대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군은 분명히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항공기 무장 탄약창에 대해 27일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이고르 코나시엔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코나시엔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사이 하르키우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2건, 자포리자 지역에서 7건 등 다수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다음 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튀르키예 정치권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9월 19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 전에 만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통신에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과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흑해 곡물 협정과 잠재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안과 관련해서는 곡물 수출이 끊여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곡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복수의 튀르키예 관리를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치를 회담 장소로 꼽았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지만 지난달 17일 자국 관련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기반 첨단 전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힉스비 국방부 부장관은 어제 미국 방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신흥방산기술회의에서 발표한 복제자적 구상전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이 같은 복제의 개념이 더 많은 함정, 미사일, 병력 등 중국의 최대 장점인 물량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에 따라 미국의 제조와 동원 역량을 강화해 자체적인 물량 생산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자율체계는 기존의 유인체계에 대한 저비용 대안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은 생산으로 전술적 이점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율주행 선박과 무인 항공기 등 자율체계에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왔으며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여러 군 영역에서 수천 개의 자율체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 일본에 대한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최대 50기의 잠정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영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전을 위한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들의 안보 개선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하노이에 머무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응우엔 푸종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기술 중점 혁신을 주도하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 분야 교류와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유대를 확대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UN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국과 한국이 잔해를 수거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들을 비난하며 3국 합동훈련 정례화 등 합의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미한일 대 북중러 연대 양상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각국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데사텔즈 국무부 선임주 장관이 28일 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se launches directly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y move us away from our collective goal of disarmament. And they threaten the DPRK's neighbors.
데사텔즈 선임주 장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우주 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 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군축이라는 공동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며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사텔즈 선임주 장관은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연습은 일상적이고 합법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US allied military exercises are routine. They are lawful and they are defensive.
데사텔즈 선임 조정관은 또 북한은 미한 양국의 대규모 훈련이 재개되기 전인 지난해 이미 6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비난받는다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한 미국과 다른 나라도 처벌받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DPRK's satellite launch should be particularly blamed, the US and all other countries.
한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 문서라면서 유엔 결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적 조치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8월 28일 시작돼 9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평화로운 우주 탐사를 위한 국가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을 논의하는 유엔 실무협의체입니다. 28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규탄했습니다. 박은진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what it carries, can contribute to further advancement.
또 북한은 실험을 할 때마다 목표 달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10월로 예고된 추가 발사를 하지 말고 모든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우주 환경을 옹호하는 우주 발사 국가로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김진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에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비밀 시설에서 핵실험을 해도 이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플로이드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금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북한 정부와 주민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On the 29th of August, it will be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ing, a day that was set.
8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카자흐스탄 세미 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영구 폐쇄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더 이상의 핵실험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실험 중단 공약과 관행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독려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CTBTO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The CTBTO ha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which is ultimately will be 321 monitoring stations.
CTBTO는 전 세계 321곳의 관측소에서 지각 해양 대기 진동과 대기 중 방사성 핵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해 언제 어디서든 핵폭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든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핵폭발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전 세계 186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국들에 전달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 핵실험이 있으면 감지되고 전 세계에 정보가 전달될 것입니다. 비밀리에 실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비밀 핵실험장에서 실험을 실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Our commitment is to give confidence to the nations of the world that no matter where or when
언제 어디서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알려진 핵실험 장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전은 지구의 모든 장소를 항상 다루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북한에서 올해 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핵실험이 지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7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크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The sixth nuclear test back in 2017 was the largest of the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2017년에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핵실험이 같은 장소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실 작은 산 아래에 여러 개의 갱도가 뚫려 있는 곳입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그 산의 암석과 지형이 상당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실험 이후 지각에 있는 암석이 새로운 위치에 자리 잡는 여진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암석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여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갱도 천장에 있는 바위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측 체계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암석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장이 위치한 산이 상당히 느슨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며 그 결과 이러한 종류의 소규모 지진 활동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역이 현재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같은 곳에서 진행되면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A subsequent test could cause more collapses in tunnels and chimneys and the structures within.
후속 실험이 갱도와 굴뚝, 산 내부의 구조물에 더 많은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는 실험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의 규모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앞서 라시나 제르보 전 CTBTO 사무총장은 2019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CTBTO의 참관국이 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CTBTO에 어떤 참관국들이 있습니까?
The CTBTO does have a number of observer states or entities, not many. And we certainly would welcome DPRK.
CTBTO에는 몇몇 참관국과 참관 단체가 있는데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북한 지도부와 관여해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첫 걸음은 실험 유예를 약속하거나 CTBT에 서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정부와 정중하게 대화할 수 있게 바랍니다.
CTBTO가 북한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은 언제입니까?
We have made a number of approaches and we still would dearly love to be able to have such a meeting. I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우리는 여러 접촉을 시도했고 여전히 그러한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관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CTBTO가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The CTBTO's role is very much to be able to give confidence to all players that no tests are taking place.
CTBTO의 역할은 모든 국가들에게 어떤 실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향한 계획과 조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 구축에 중요합니다. 검증은 공약과 성명에 신뢰를 더합니다.
한국인의 70%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주류 담론이 됐고 여당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죠.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I'm very prou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tanding steadfastly with almost every nation.
저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며 궁극적이고 세계적인 군축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담하고 강력하며 높이 평가할 만한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입장을 지속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올해 8월 6일 저는 히로시마 원폭투하 기념일을 맞아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실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이고 우리 모두가 계속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CTBT가 공식적으로 비준되면 CTBTO는 핵실험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준 뒤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도 핵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CTBTO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TBT i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strive for.
CTBT의 발효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CTBT가 서명되기 전에는 2,000건이 넘는 핵실험이 있었고 1996년 CTBT 서명이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 실시된 핵실험은 12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서는 북한 한 나라만 핵실험을 했죠. 따라서 CTBT는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 이미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CTBT가 발효가 안 되면 현장 사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현장 사찰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조사와 검증 방법입니다.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핵실험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실험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최대한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조약 발효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7차 핵실험 시 CTBTO의 역할과 이 기구가 파악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현황,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한 당국이 잔해를 수거해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발사체가 러시아제 로켓과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 포스톨 명예교수는 28일 북한의 실패한 최근 위성 발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켜 잔해를 잘게 조각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might cut it into many pieces. And the reason for cutting it into many pieces is they want to deny South Korea.
포스톨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로켓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낼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한국이 로켓 기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1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바다에 떨어진 1단 잔해에서 한국 당국이 북한의 로켓 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우려해 고의적으로 폭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동아일보는 이날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정찰위성의 로켓이 낙하하던 중 순식간에 40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한국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폭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로켓을 자체적으로 폭파시키는 비행 중단 시스템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ost countries don't do that because you run some risk of an accidental detonation, which is what North Korea.
루이스 소장은 우주 발사체의 비행 중단 시스템은 비행 중인 발사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궤도 이탈이 일어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조기 종료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실수로 발사체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사용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상폭발체계, 즉 비행 중단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라면 실패할 경우 관련 정보를 미한 당국이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어도 포스톨 교수는 특히 북한의 위성 로켓이 3단 비행, 즉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폭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미한 당국의 잔해 수거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고의로 폭발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cutting takes place, the rocket is in a near vacuum.
상승 단계의 높은 고도에서 의도적 폭파가 이뤄질 경우 잔해들이 낮은 고도로 낙하하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 각 파편들이 서로 다른 궤적에 따라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매우 잘게 파편화된 잔해 조각들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러한 잔해들을 수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많은 파편을 발생시켜 레이더 신호가 파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탄두에서 발생한 것인지 미사일 방어 레이더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이 같은 폭발을 실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 추진체가 러시아제 로켓 엔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미사일 발사체 관련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 특별위원회 무기 사찰관을 역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BOA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1단 로켓 엔진은 RD-250으로 알려진 러시아 로켓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로켓엔진은 1970년대 이후 러시아의 대형 액체 추진 ICBM의 주력 로켓엔진으로 제작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로켓엔진은 제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많은 실험과 시간이 필요해 북한이 직접 엔진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해당 분야에 깊은 지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해당 로켓 엔진 기술 확보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 위성 엔진은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러시아제 RD-250의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ocket engine in particular, because it's the same. It's probably the same engine that they use on their missiles.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3.18 혁명 엔진이라고 명명한 로켓 엔진은 소련의 RD-250을 모방한 것으로 같은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협력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이 러시아의 설계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를 미사일 기술 진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방한 중인 데이비드 앨리스 북한주재영국대사를 면담하고 북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과 앨리스 대사는 해외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 북한과 외부 사회 간 인적 교류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주목하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양측은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10월 중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적극 공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앨리스 대사는 2021년 말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임명됐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탓에 아직 평양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들을 막말 비난하면서 3국 합동훈련 정례화 등 합의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해군절 기념 연설을 하면서 해군 핵전력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해군절인 28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대외관영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3자 사이에 각종 합동 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연합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수역이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구축하기 위한 주체적 해군 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정상회의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 등 미한일 협력체의 획기적 진화의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는 막말로 호칭한 데 대해선 발언자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초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언급에 대해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안보협력의 핵심이 해군력에서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으로선 단기간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해군의 핵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안보 협력 강화의 가장 핵심은 해상에서의 북한을 억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다. 또 단기간 내에 그런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해군 전대를 찾아 전쟁 준비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해군의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북한이 최근 실험한 핵 어뢰, 해일 시리즈와 전략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전술핵의 해군 배치 임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이와 함께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실기동 훈련과 쌍용 훈련에 대응한 북한식 반접근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해군절 기념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나아가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실무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국면 이런 거는 무기와도 관련될 수 있지만 전격적으로 해상연합훈련 그리고 혹여나 거기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관련된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보고 작전 준비 태세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의미 이걸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해군 사령부 방문에는 딸 주혜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주혜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김 위원장과 김주혜의 동행 사진들을 15차례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낸 분야 중 12건은 군사, 2건은 체육경기, 1건은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군사 분야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자신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계승할 미래 후계자로 키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 박사는 김주혜가 이번에도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 바로 왼편에 서서 북한의 군부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굉장히 좀 취약한 부문이 해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해군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해군들 격려하고 해군 간부들한테 김주혜를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의 이번 해군사령부 방문 수행 인원엔 리병철 당 비서와 강순남 국방상과 함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박정천을 군 원수로 호명하며 군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 각종 직위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다시 주요 보직에 재기용된 것으로 보이는 박정천이 군의 최고 보직인 원수로 호명됨으로써 그가 해임 전과 비슷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리병철은 전략무기고 박정천은 재래식 포병. 여기에 특화된 인물이고 김정은으로서는 군부의 좌우 날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최근에 박정천이가 완전히 좌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정천은 계속 당분간은 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천은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할 때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나라 간 연대가 강화되는 국제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양측 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미한일 대 북중러 연대 양상을 살펴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과 독재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측 사이 대립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더 나아가 이란 등 두 집단 내 결속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에반스 레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 화상통화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삼국관계를 독립된 실체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공통의 관심사 때문만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겨난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여러 흥미로운 영내 혹은 범지역적 그룹 형성에 가장 최근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I would want to characterize the new U.S. ROK Japan relationship.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우 역시 이른바 진영 형성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관계는 그 밖에 공유된 가치나 원칙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간 협력은 냉소적이고 전술적이며 사안별 파트너십에 가깝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편의상의 결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VOA에 미한일 대 북중러 양상을 진영으로 특징짓는 건 단순한 정의라며 더 큰 글로벌 역학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모두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 주요 20개 국가 더불어 미한일 모두가 참여하는 주요 7개국 플러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나토와 미한일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유럽연합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관계들을 감안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VOA에 새로운 진연이 형성되기보다는 냉전시대의 오래된 연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주역이 되는 재구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 미한일 측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합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측은 독재 정치와 독재주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립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건 특히 미중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 화상통화에서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국제관계의 지배적인 틀이 됐다며 이런 국제환경의 틀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반응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are in an environment where
그러면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는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전술 활동을 증대하고 있고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국가와 같은 민주주의 나라들의 전 세계적인 연대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중 경쟁이 핵심 요소인 이 두 양측 간 대립은 경제적 경쟁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 가능성의 국면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섯 개국 협력체인 브릭스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속이 더 강해지면서 문제는 극도로 두드러지고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moved from economic competition now. The possibility of
전문가들은 양측 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소위 진영을 전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따라서 연합 및 통합군사력과 준비태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북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행동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센 전 대사 대리도 양측 모두 충돌을 원하지 않고 충돌을 피할 수도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환경과 긴장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선 오판으로 인해 타이완 해역과 한반도, 심지어는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대립 양상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얀마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나라 간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mpetition, the intense competition that we're seeing.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지정학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의 궁극적인 방향은 북중러, 특히 진영 형성 능력을 갖춘 중국의 행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한 미한일 등과 같은 나라들의 대응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VOA에 양측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단순한 미한일 대 북중러 간 경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측이 정치 및 경제 전쟁의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권력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규칙과 기술적 우위, 포괄적인 국력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에만 북한 선박 4척을 추가로 관리하는 운영주가 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V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살펴본 결과 28일 현재 11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봉 1호, 남포 5호, 미래 1호, 남대봉 5호, 청림 3호 등의 선박인데 선적은 북한이지만 등록 소유주 국적이 모두 중국 혹은 중국 소재 회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에 중국 국적의 등록 소유주가 생겼다는 건 중국 대리점이 해당 북한 선박에 대한 대리 운영과 관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홍천룽 홍콩이란 회사는 올해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 주소 직하는 홍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청경 이동 소재 던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신한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된 단둥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도 회사 주소 직하에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 쉬핑을 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선박 금강 1호는 올해 2월 13일부터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를 등록 소유주로 두게 됐는데 이 회사 역시 평양 소재 대동문 쉬핑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최소 4척의 북한 선박을 중국 회사가 대리 소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 회사가 운영 중인 전체 북한 선박 11척 중 3분의 1이 넘는 선박이 올해 들어 중국 회사 운영 아래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회사의 제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8일 B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취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선박을 제3국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중국 회사는 물론 해당 북한 선박 모두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올해 초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는 BOA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뷰오이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대북 제재 이행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 IT 노동자 고용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라오스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28일 공개한 라오스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유엔 보고서에 명시된 라오스 내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관한 평가팀의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라오스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지난 2022년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아직까지 해당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FATF는 당시 보고서가 라오스에서 운영 중인 최소 4개의 식당과 1개의 야시장, 1개의 정보기술, IT 서비스 회사가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2020년 라오스 당국의 해당 식당 폐쇄와 IT 회사의 법인 등록 취소, 북한 국적자 송환 조치 이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라오스는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의한 특정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라오스 당국은 북한 국적자의 라오스 주재와 관련된 문제나 제재 회피 취약성, 영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유엔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 42년째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 시민단체들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3일 중국 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Well, we're here because there's about 2,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made their way into China, which they have not.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입국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송환되면 고문이나 죽음 또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협약은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할 경우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고초를 겪고 이번의 경우는 많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중국이 이 유엔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총문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송환할 거면 한국과 미국 또는 그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고문과 살인을 당하지 않을 다른 나라로 보내라고요.
중국이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t'll be another example if they forcibly repatriat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중국이 강제 송환을 한다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협약에 합의했는데도 탈북민들에게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은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로 존중받고 싶다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냈죠. 그래서 그는 난민법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테우스 총장에게 유엔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전념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이행 의무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마음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약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Oh, definitely. Definitely. It has to be raised in every just like other human rights issues vis-a-vis China. In every single
물론입니다. 중국의 다른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탈북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학대 때문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북송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통상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진전이 없을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로 불리는 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북민의 경우 해를 당하고 차별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순 없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돌볼 수 있는 나라로 보내야 합니다.
국무부가 이에 대해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인권 전문가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resident himself have to step up far more assertively, respectfully, but assertively.
저는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모든 인권 문제, 즉 현재 진행 중인 신장의 대량 학살,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학살 등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인권 관련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 조직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균 연령 28살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이 법안의 서명에 법으로 제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이러한 중국 내 인권 문제의 다른 예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북한 정권이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키는 등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공동성명에 한 줄만 간단하게 실렸습니다. 3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It's a great question. I think human rights, if you really want to see the peace agenda, even the agenda dealing with trade.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무역,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의제일지라도 인권 의제를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대로 자국민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교역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의 핵심축입니다. 자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공산당 아래에서 날마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계속 표류 중입니다. 언제쯤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That'll come soon. Thankfully, there is a person, you know, that will do that work. I remember when we created it way, way back.
통과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일을 해줄 북한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저는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특히 평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도록 할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have no idea. It's a great question. Reauthorization was required.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였다면 재승인은 필요한 즉시 통과됐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를 저희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냈죠. 따라서 우린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과 이 사안을 연계하는 게 그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으로부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26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프리카 니제르의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경호원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이어 그날 저녁 늦게 니제르 정부가 다른 세력에 인수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은 니제르의 발전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원하고 또 미국의 우려를 표하기 위해 니제르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번 사태로 바줌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땅인 사헬이라고 알려진 지역의 일부입니다. 니제르는 이슬람 국가 또는 알카에다와 연결된 다양한 이슬람 조직과 대항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테러 파트너였습니다. 또 니제르에는 테러와의 싸움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눌런드 차관 대행은 니제르 시민사회와 별도로 권력을 주장하는 세력의 구성원들을 만나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무엇이 위험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니제르 국민을 위한 경제 및 안보 지원에서 수억 달러의 잠재적인 손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니제르 정부에 대한 군사 원조를 삭감해야 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그 원조는 정부의 개발 원조와 안보 원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이 유동적인 동안 니제르 정부에 대한 특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미국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니제르 국민들이 어렵게 확보한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니제르 정부의 즉각적인 복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